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 의회 선거가 현지 시각으로 11일 새벽에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신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정당인 전진하는 공화국 앙마슈르가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 여론조사 결과 앙마슈르가 1차 투표에서 30%의 지지를 얻어 2차 투표에서 다수당이 되는데 유리한 위치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의회 선거는 두 차례에 걸쳐 치러집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바로 당선되지만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5% 이상의 표를 얻은 후보자 모두 2차 투표에 진출해 최종 당선자를 가립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앙마슈르는 지난해 4월에 창당됐습니다. 이란이 주변 나라와의 단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타르에 비행기 5대로 식량을 공수했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등 7개 나라가 테러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카타르와 외교 관계를 끊었습니다. 카타르에 들어가는 식량 40%가 통과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카타르 국경을 닫았습니다. 카타르와 단교한 나라들은 자국 내 카타르인들에게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카타르는 이 명령에 따르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란 항공 측은 AFP 통신에 과일과 채소 등 상하기 쉬운 음식을 비행기 5대에 실어 카타르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기당 화물 90톤이 실렸습니다. 이란 항공 대변인은 수요가 있는 한 계속 식량을 보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터키도 카타르에 식량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보수당의 테리사 메이 총리가 정부를 구성하는데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의 도움을 얻기 위해 계속 협상하고 있습니다. 집권 보수당은 최근 치러진 선거에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보수당이 정부를 구성하려면 326석이 필요합니다. 현재 보수당은 318석이고 민주연합당은 10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11일 성명을 내고 협상이 이번 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이 타결되면 예산과 내각 신임 결의 등에서 민주연합당이 보수당 정부를 지지하고 나머지 현안은 건별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주연합당 측도 성명을 내고 협상이 지금까지는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부 장관이 연방상원정보위원회에서 증언하겠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상원정보위원회는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유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상원 청문회에 나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국장 청문회 당시 나왔던 자신과 관련된 질문에 답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법 집행기구의 최고위급 관리인 세션스 장관은 오는 13일 상원정보위원회에서 선서한 뒤에 증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증언을 공개로 할지 비공개로 할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션스 장관이 이끄는 연방법무부는 현재 지난 대선 기간 트럼프 진영 참모들과 러시아 정부의 접촉 의혹을 조사해왔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본인도 대선 전에 러시아 대사를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부의 해당 조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아마르 가다피 전 리비아 국가원수의 둘째 아들인 사이프 알 이슬람 가다피가 사면된 뒤에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고 영국 BBC 방송이 11일 보도했습니다. 가다피의 유력한 승계자로 알려졌던 사이프 가다피는 지난 2011년 11월 니제르로 도망가다 붙잡혔고 그동안 진탄 지역에서 반군들에 의해 구금된 상태였습니다. 사이프 가다피의 변호인도 그가 풀려났다고 밝혔지만 안전을 이유로 그가 어디에 있는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 소식통은 BBC에 가다피가 과도정부의 명령으로 풀려났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가 말한 과도정부는 리비아 동부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입니다. 현재 리비아 서부는 다른 세력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북한은 내일 밤부터 낮 사이 북부 내륙 소나기가 오는 곳이겠고 아침부터 낮 사이엔 함경 남도 동해안 지방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북부 내륙 지방이 5에서 20mm, 함경 남도 동해안 지방 5mm 미만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6도,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7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BOA 세계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경제가 보인다.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보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한국 문재인 정부에 대해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8일 지대함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죠. 한편 한국 청와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전면적인 환경 영향 평가를 지시했습니다. 오늘 자세한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저희들이 남북관계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이전 박근혜 정부보다 남북관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는 건 뭐 선거운동 기간에도 잘 알려져 있고요. 그 이후에도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도 보였는데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뭐 환경들은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좀 잘 따라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에도 여러 차례 그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대화와 협상을 진작하고 또 화해 협력을 북돋아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전임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남북 간의 갈등 대립이 사실 굉장히 극도로 악화된 그런 기간이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을 좀 벗어나고 대화 협상으로 좀 전환을 하자.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재와 압박 일변도로는 뭔가 한계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네.
자 그렇지만 잘 아시는 대로 이 북한은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호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대화와 협상 그리고 교류와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이 사실 미사일이나 핵 관련 도발을 멈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될 텐데요.
예.
그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출범한 지난 한 달여 사이에 무려 5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국제사회가 공조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여기에 대해서 억제하고 저지책을 마련하는 와중에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기류와는 동떨어진 움직임을 취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사실 대화 협상을 강조하면서도 이런 그 상황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취한 남북관계 관련 조치는 민간단체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교류 협력을 하는 민간단체들의 방북 신청을 허용한 것.
예.
이것이 유일한 실질적인 조처였습니다.
네.
15개 그 민간단체들의 방북 신청을 승인을 했는데요. 그러나 북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호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종교단체들의 방북 신청 승인된 부분 그리고 또 지원단체죠.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 이 부분에 그 북한 방북 요청을 북한은 거부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내세운 것들이 사실 간단치 않은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북한은 공식적인 정부기구는 아니지만 관영매체죠. 노동신문의 개인 명의의 그 논설을 통해서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논평의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남 선언들을 존중하고 이해해야 한다.
예.
이런 제목인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일부 인도적 지원이나 민간 교류를 허용한다고 해서 북남 관계가 개선된다고 볼 수는 없다.
네.
무엇보다 북남 관계 파국의 근원부터 해소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한국에서는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5.24 조치 해제 그리고 또 개성공단 그 전면 재가동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 이런 말하자면 그동안에 막힌 이명박 대통령 정부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중단되거나 막혀왔던 대북 관련 사업들을 다시 원상 복귀해라.
예.
그 명분은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의 정신을 말하자면 이행에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자, 이것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한국 문재인 정부가 이 대북 관련 제재 조치들을 푸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아, 그나마 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남북 이산가족 상봉도 중요한 인도주의 사업의 하나로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암초가 떠올랐습니다.
예.
이 북한이 지난해 중국에서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중에 집단 탈출해서 한국으로 망명한 종업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종업원들 12명을 송환하지 않으면 이산상봉 등 인도적 말하자면 협력 교류는 없다라고 강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북한과 관련해서 뭔가 화해 협력 그리고 또 지원과 교류를 강화하는 쪽으로 몸을 좀 움직이려고 해도 그
예.
은신의 폭은 거의 막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6.15 14선언부터 먼저 이행해라. 그리고 또 탈북자 13명 송환하라. 북한은 지금 이제 민간 교류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전제 조건을 걸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남북 간 간의 당국 간 입장차가 뭐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일환으로 이제 이번 주는 6.15 17주년인데요. 남북 민간단체가 이번에 공동으로 이 기념행사를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추진을 했는데 이건 사실상 어렵게 지금 된 상황이죠?
네. 결과만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그 2000년 아시다시피 평양에서 역사적인 그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죠. 그 한국의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하고 최초의 역사적인 합의가 있었고요.
예.
여기서 바로 나온 것이 그 6.15 공동선언입니다. 이것은 그 냉전 시대의 그 남북관계를 깨고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하자 이런 것이 주 목적이었고요. 또 이를 위해서 뭐 이산가족 상봉 또 개성공단 무슨 경의선 연결 같은 여러 가지 그 남북관계를 좋게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만드는 여러 가지 사업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같은 그 6.15 공동선언을 그 기념하고 이것을 계속 그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서울과 평양에 각각 6.15 공동선언 위안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또 북한에는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가 결성이 돼서요.
예.
그동안 그 2002년부터 금강산, 평양, 광주 이런 동을 오가면서 그 여러 가지 그 공동 행사를 해왔습니다. 다만 2008년 이후로는 남북 관계가 악화돼서 분산 개최, 북한은 북한대로 행사를 해왔고요. 또 서울 측, 남측은 남측대로 행사를 해왔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그 이제 10년 만에 보수 정부가 이제 물러가고 보다 그 남북 관계를 중시하는 그 한국 문재인 정부가 그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를 기해서 그 남북 공동 행사를 갖자 이렇게 그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가 그동안 그 중국에서 접촉을 갖고 공동행사를 하자 이렇게 이걸 추진해 왔는데요.
예.
최근에 그 나온 걸 보면은 북한이 이거에 대해서 그 초청장을 안 보냈다고 합니다. 아, 원래는 평양도 좋다. 개성에서도 하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6.15 그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가 9일날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갔는데요. 6.15 공동선언 발표 17돌 민족 공동행사의 평양 공동개최가 어렵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그 무산된 이유가 현재 여러 물리적 정치적 상황을 감안하여 분산 개최하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짐작해보건대 북한이 아마 그 다른 민간 교류처럼 무슨 정치적인 이유를 대고 아마 이것을 그 무사시키지 않았나 이렇게들 보고
예.
있습니다.
뭐 남북 간 간에 여러 뭐 민간 교류가 있습니다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건 이산가족 상봉일 텐데요. 2015년 이후로 마지막 상봉을 이유로 지금까지 계속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북한이 이번에는 탈북민 13명을 송환하라 이걸 또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네요. 그 배경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서 인도적인 지원이라든지 교류 협력과 관련해서 북한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재 조치들을 해제하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같은 맥락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실향민 출신입니다.
예.
북한에서 함경도에서 6.25 때 아버지가 내려왔고요. 그때 한국에서 태어났던 건데요.
예.
바로 그런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도 이산가족 상봉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었고요. 자신이 당선 당선되면 이산가족 전원에 말하자면 상봉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프라이카우라고 국제사회에서 알려진 말하자면 북한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대신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송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상당히 말하자면 야심찬 그런 계획들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었는데요.
예.
이 북한은 프랑스의 AFP통신이 평양에 지국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북한의 조평통의 관계자가 AFP통신하고의 인터뷰에서 평양에서 거기에서 바로 이 얘기를 합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그 이전에 중요한 것들이 있다.
예.
그것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남북간 간의 14 공동선언이라든지 또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퇴색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
또 북한은 이 종업원들을 그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유인해서 기획 납치한 것으로 그렇게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송환을 계속해서 유엔에서도 그렇고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예.
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이 한국 정부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은 사실 지금 현재 생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기획 납치를 했고 북한 주민들을 이런 것들을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것도 굉장히 큰 암초에 부딪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북한 입장에서는 뭐 강제 납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 입장에서 이산가족만큼 급한 인도적 문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13명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12명은 얘기해 주신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이고요. 나머지 한 명은 이제 탈북민 김현희 씨인데 이 김현희 씨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현재 그 남한에는 그 3만 명 이상의 탈북자가 있고요. 자, 그 굉장히 기구한 뭐 얘기가 많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김현희 씨도 상당히 기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서 그 한국으로 온 그 탈북자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그 미국의 그 CNN 방송이 이를 보도해서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에 따르면 원래 김현희 씨는 그 평양에서 그럭저럭 괜찮게 살던 그 중류층의 그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2007년께 북한에서 그 중국으로 나왔는데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무슨 간염인지 그런 무슨 그 간 질환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같은 질병을 치료하고자 중국으로 나왔는데요. 중국에 나와서 보니까 북한은 치료가 거의 뭐 무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현희 씨도 중국에서 아마 공짜로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중국에서 간 치료를 받으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중국에 있었는데 그 와중에서 중개인, 그러니까 브로커죠. 브로커가 한국에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일종의 뭐 꼬임, 감언인설에 넘어가서 한국으로 와서 어쨌든 한국으로 와서 그 2011년에 한국에 와서 치료도 받고 이러고 있었으니까요.
예.
다른 탈북자들에 비하면은 어쨌든 한국에 어쨌든 가겠다 이런 뜻이 분명한데 김현희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무슨 간 질환 또는 브로커의 어떤 그 달콤한 말 이런 것에 속아서 이제 한국에 왔기 때문에요.
예.
그 뒤로 본인이 나는 다시 북한으로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것이
예.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북한 당국이 계속 외신 기자 이런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네.
김현희가 일종의 유인 납치된 이런 사례니 다시 돌려보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상당히 좀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현행 그 한국의 법률에 따르면 한국에 이렇게 입국한 탈북자를 다시 북한으로 가는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이것이 그 딱한 사정이긴 한데 이것이 법에 위반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난처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한국 언론에서는 8월 15일 광복절을 기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이제 정부가 추진한다 이런 보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물론 한국 정부 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닙니다.
예.
이산가족 상봉은 사실 8.15 광복절 무렵 또는 추석이라든지 또는 설날 그 한민족의 명절을 기해서 행사가 추진돼 오고 또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져 왔는데요.
예.
그런 맥락에서 남북관계에서 분위기가 좋으면 아마 틀림없이 8.15라고 하는 그 공간을 활용해서
예.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보면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북한이 이런 전제 조건을 제시하고 있고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네.
그렇다고 그런 것들이 다 막혀있다라고 현 단계에서 미리 얘기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상황이라는 것 하는 것은 항상 유동적이고 또 이제 이달 말로 예정된 미국과 한국의 정상회담을 봐가면서 예. 북한이 새로운 입장 변화를 보일 가능성도 많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동적인 측면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사실 우리가 줄곧 얘기했던 대로 북한이 한국 정부의 지원과 교류 협력 이런 의지에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 동해에서 표류하다가 남한 당국에 구조된 북한 선원 4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2명이 남한에 남기를 희망한다라고 이제 한국 언론에서 이제 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글쎄요 상황에 따라서 북한이 걸고 넘어진다면 남북 관계에 또 하나의 어떤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네요.
글쎄 이것이 뭐 걸림돌이 될지 악재가 될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동안 이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 2일과 3일 북한의 그 한 명 또 세 명을 태운 북한 선박 두 척이 그 동해에서 표류 중에 그 한국 측의 구조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오면은 그 절차에 따라서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표류한 경위 또 본인의 의사를 확인을 하는데요.
예.
그 선원 북한 선원 네 명 가운데 두 명은 한국에 남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두 명은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요. 두 명은 그 북측에다 인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뭐 그냥 단순한 표류 사건이긴 합니다만은.
예.
두 명이 어쨌든 한국에 남기로 했기 때문에요. 북한이 이것을 문제화할지 또 이것이 악재가 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서 무인 비행체가 발견이 됐는데 이제 한국 군 당국이 발표한 것에 따르면 몇 년 전에 발견된 북한의 무인 비행체랑 상당히 좀 유사하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그런 추정이고요.
예.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2014년에 파주라든지 백령도 그리고 삼척 등지에서 이 북한의 것으로 보이는 무인기가 잇따라서 발견되면서 또 그때 시점은 사실 남북한이 굉장히 그 긴장하고 또 적대적인 상황이 고조돼 있는 그런
예.
때였는데 그래서 상당히 이것이 논란을 빚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래서 언론들은 상당히 북한의 무인기 기술이 굉장히 남한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든지 또 여기에 그 카메라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 돼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논란의 대상이 됐었는데 이번에 발견된 것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어디서 보낸 것인지 이것이 확인된 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년 전에 북한의 것으로 판명됐던 무인기와 형체라든지 이런 모양이 같다라고 하는 추정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또 하나 그 남북관계에서 뭔가 악재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서울과 평양이 일종의 서로 간에 탐색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북한이 8일이었죠.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동해로 발사를 했습니다. 먼저 한국합동참모본부의 발표 내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단거리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발사체 수발을 발사했습니다. 비행거리는 약 200km이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예. 자,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의 발표 내용이었는데 그동안에 뭐 북한은 주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이렇게 발표를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북한은 사실 그동안 계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었고요. 이번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은 사실 그 기능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순항미사일은 적의 유도 말하자면 장치를 장착해서 적의 타겟을 정확하게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로 알려져 있고요.
예.
반면에 그 탄도미사일은 거리가 굉장히 더 나가죠. 그리고 또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마하 4배, 5배 되고요. 무엇보다도 파괴력이 대단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주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해왔고요.
네.
이번에 순항미사일 시험을 한 것은 순항미사일은 크루즈미사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자체 엔진, 제트 엔진을 달아서 그 추동력으로 비행기처럼 날개까지 달려서 날아다니는 그런 미사일인데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일단은 탄도미사일하고 달리 순항미사일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금지된 것은 아닌데 이런 것들을 저강도 도발을 북한이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거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도발 수단들을 완성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도 또 국제사회 제재는 피하고
예.
이런 의도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다섯 번째 문재인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에만도 다섯 번째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
이 한국 정부로서는 국제사회의 제재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별개로 한국 정부의 그 말하자면 운신의 폭을 극도로 제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섯 번인데 이제 그 출범한 지 한 달 정도 됐으니까 거의 매주 한 번꼴로 그 이상으로 이제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미사일 발사하는 형태나 종류도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합니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가 또 탄도미사일 안에서도 또 다양한 형태의 시험 발사를 했고요. 또 이번에는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이런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그 북한이 뭐 거의 매주마다 그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요. 또 미사일 종류도 다릅니다. 전에는 그 화성 12호 발사를 했고요. 또 북극성, 또 이번에는 무슨 그 지대함 순항미사일 이런 것을 발사해서 굉장히 종류가 다른 종류를 그 매주 지금 발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약 두 가지 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군사적으로는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서 여러 종류의 미사일 능력을 이렇게 발사함으로써 자신들의 그 능력을 과시하고 또 미군 함정에 대해서 정밀 타격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미북 관계와 남북 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는 앞으로는 중국과 미국의 그 대북 제재 압박이 더 강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 같은 국면이 또 하루아침에 또 무슨 대화 국면으로 갈 소지도 있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북한은 어떤 경우로든 미사일도 발사하지 못할 그 상황이 있으니까 이 같은 상황,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서 개발하고 있는 모든 미사일을 다 한꺼번에 지금 서둘러서 발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렇게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난관뿐이며 발전의 기회를 잃을 것이라고 규탄하고 우리 정부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예.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의 목소리로 들어봤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NSC 전체회의도 주재를 하면서 조금 전에 박수현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상당히 강도 높은 북한에 대해서 규탄을 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 한 발언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장 뭐 강력한 발언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들으신 이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의 발언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NSC 발언 내용을 전달한 것인데요. 아, 북한의 이런 도발 행위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이 한국 정부의 말하자면 단호한 의지를 밝힌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강력한 대북 발언이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자면 취임한 이후에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최근에 잇따른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순항미사일 발사 중에서 직접 이 NSC 회의를 취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예.
사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순항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또 탄도미사일에 비해서는 그 도발성이 있어서는 좀 저강도다 이렇게 관측들을 하고 있는데도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데 대해서는 나름대로 국내 정치적인 요인도 있었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예.
아, 우리가 이제 또 조만간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아,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일단 전면적인 배치를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예.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대북 대화나 협상 그리고 이런 부분이 조금 비판을 입고 안보와 관련해서 좀 나약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직접적으로 의식한 게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고요.
예.
그동안에 대통령 자신도 얘기했고 한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도 누차 강조한 대로 대북 대화나 협상 이런 것들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과 제재 그 틀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도적인 문제부터 접근하겠다는 거고요.
예.
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말하자면 국내 정치적으로도 또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분명히 밝혀야 될 이유는 충분히 있었다고.
예. 자, 그렇다면 중국은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중국은 북한의 이번 지대함 그 순항미사일 발사체 관련해서 지역 정세를 긴장시키는 행위를 하지 마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대변인이 지난 8일 그 밝힌 내용인데요. 화춘잉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의 유엔 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과 발사 활동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현재 상황에서 각국은 자제하고 서로 자극하지 않으며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중국은 북한의 이 같은 잦은 미사일 발사 이번 것이 뭐 유엔 안보리의 엄밀하게 하면 결의 위반은 아닙니다만은 잦은 미사일 발사가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배치를 정당화시켜 주지 않을까 이렇게 내심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배치를 법령에 따라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발표 내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사인 사드 배치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방부에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 영향 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예, 윤영찬 수석의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뭐 최근 몇 주 동안 한국에서는 사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랄까요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뭐 국방부의 보고 누락 이거에 대한 청와대 조사 지시도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올해 3월 사드 발사대 두 기를 한국에 반입을 했는데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 앞서서 청와대 홍보 수석이 얘기를 한 대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환경 영향 평가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종류가 한국 법상으로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그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해서는 적어도 1년이 걸리는 그런 작업이라고 합니다.
예.
그 얘기는 이제 자동으로 사드의 전면 배치가 연기되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시는 대로 사드가 여러 가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서도 한 개의 포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레이더가 가장 핵심 부품이고 또 말하자면 발사대가 6기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 2기는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에 대통령 시절에 2기는 성주 부지에 이전이 됐습니다.
예.
나머지 4기는 지금 서울의 미군기지에서 대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이 말하자면 성주로 옮겨져서 6기가 있어야 사드의 말하자면 완전한 구성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 나머지 4기의 성주로의 이전이 중단된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면적인 사드 배치가 미뤄진 것이 되죠.
예.
물론 그렇다고 이미 배치된 그런 사드 배두 개나 레이더 같은 것들을 철회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예.
이렇게 함으로써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지금 국내적으로 미국의 입장과 또 중국의 경제보복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이런 부분들을 좀 다 헤쳐나가려고 하는 정치적인 출구를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드 배치는 환경 영향 평가를 이유로 좀 늦추지만 그러나 그것을 철회할 것은 아니다라고
예.
미국이 얘기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자 이제 이런 걸로서 이제 우리가 시간을 벌고 있으니까 우리의 입장을 좀 감안해서 경제보복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제를 한다거나 완화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들입니다.
예. 1년 이상 걸린다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6기까지 다 합체한 완전 한 포대가 실전 배치되기까지는 글쎄 올해는 힘들어진다고 봐야겠군요.
아마도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당초 미국과 한국은 그 연내 그 사드 실전 배치를 다 완료하자 이런 목표를 공유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청와대가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그 전면적인 환경 영향 평가를 그 지시함에 따라서 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청취자들은 아마 환경 영향 평가란 게 뭔가 이렇게 좀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 환경 관련해서 이거 법이 있는데요. 도로나 항만 또는 군사시설을 조성할 경우 공사로 인한 그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법이 있는데요. 이것이 그 환경영향 평가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평가를 통과해야만 공사를 그 착수할 수 있는데요.
예.
환경영향 평가가 좀 세부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략, 일반, 소규모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요번에 그 한국 군 당국이 미군에게 제공하기로 한 공유 면적이 약 70만 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예.
이것이 원래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워낙 크기 때문에 크게 받아야 되는 복잡하게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한국 국방부는 그동안 그 빨리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절반 정도 32만으로 제한을 해서 좀 약식이죠. 소규모 환경 영향 을 받기로 했다 이렇게 그 청와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런데 이제 한국 새로 등장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지 말고 이것이 큰 부진이 제대로 된 절차를 다 지켜서 제대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전략 환경영향평가 이렇게 제대로 된 평가를 할 경우에 교통재해 등 그 따져야 될 항목이 한 24개나 되고요.
예.
또 주민공청회 그 경상북도 성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그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1년 이상의 시간이 그 걸릴 것으로 그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환경 영향 평가도 일단 사드 배치를 일단 잠정적으로 중단하게 한 하나의 어떤 그런 요소가 됐고요. 그리고 또 그 전에는 이제 선거 운동 기간에 많이 이야기 됐었는데 국회 비준 어떤 다른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것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확실히 문재인 정부가 이전에 박근혜 정부보다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뭐랄까요 속도를 조절한다던가 이런 움직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고위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와대는 사드 배치가 환경 영향 평가를 생략할 정도로 긴급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 또 한 가지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이 사드 배치가 한국과 미국의 동맹 차원에서 합의된 사안이라는 거. 그리고 또 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민 그리고 주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요.
예.
따라서 전 정권에서 합의된 사안이라고 해서 가벼이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이 합의를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환경 영향 평가를 생략해야 될 정도로 긴급한 사안은 아니라는 그런 판단은 일단은 사드 배치를 어떤 형태든 간에 정치적으로는 또는 국내 정치적일 수도 있고 외교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 아닙니까?
예.
앞서서 제가 출구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관측이 있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뭔가 나름대로 한국 정부로서는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와중에서
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당장 좀 궁금한 게 그렇다면 이런 한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일단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미국 정부하고 정치권이 조금 그 온도차가 있는데요.
예.
미국 정부는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것이 한국과 미국의 동맹 차원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결정이다. 그리고 그동안 미국은 한국 그 사드 배치 관련해서 투명성 있게 모든 그 현황을 한국에 알려왔다. 이렇게 아주 원칙적인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그 에드로이스 같은 경우는 사드는 그 북한의 그 점증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빨리 배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그 전문가들의 견해도 궁금한데요.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 달 말로 예정된 미한 정상회담에서 이런 문제가 좀 불거진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 사드 문제 최현기 기자가 지금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예.
내부적으로 보면 사실 문재인 정부가 이 사드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동맹관계라든지 중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한다고 할까요? 이런 신호가 아닌가라고 보는 그런 시선들이 있고요.
예.
이런 맥락에서 특히나 언론이라든지 전문가들은 공공연하게 그런 의혹의 시선과 함께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것이 미국과 한국의 문재인 정부 사이에서 잠재적인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미국 정부도 공식적인 입장하고는 달리 문재인 정부의 말하자면 이 관련 움직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우려의 견해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예.
전문가들도 한국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할 권한이 있다. 주권 국가로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결정이 정치적 그리고 또 이념적인 맥락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의 시선을 떨구지 않고 있고요.
예.
특히 주요 언론들 가운데는 한국 정부가 점점 더 중국으로 경도되고 있다라는
예.
의혹까지 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 정부로서는 충분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그 전문가들의 지적들이 많이 예.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한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이 중국 쪽에도 일종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 그렇다면 중국 정부라든가 중국의 분위기는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홍기 기자가 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중국은 처음부터 그 사드 배치, 한반도 배치에 상당히 강한 반응을 보여왔고요. 또 하나 그동안 한국의 그 사드 배치 결정에 그 반발해서 한국에 대해서 단체 관광을 금지하고 또 중국에 진출한 한국 유통업체에 대해서 그 직간접적인 여러 가지 그 압박을 가해오는 등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해왔는데요. 한국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환경 영향 평가 이거를 이유로도 좀 지원하는 그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 아직 뭐 이렇다 할 반응은 없습니다.
예.
다만 어떤 그 외교부 지지 같은 이런 것이 나오면 이것에 대해서 사드는 배치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원칙적인 입장이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등 한국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라는 소식과 함께 청와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와 관련해 환경 영향 평가를 받을 것을 지시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봤습니다. 뉴스 포커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환 기자, 최원기 기자였고요. 저는 진행의 박형주였습니다. 이번 주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VOA 경제가 보인다. 전영란입니다. 집 근처에 있는 체력 단련장 두 곳을 둘러본 탈북자 김영수 씨. 어느 곳이 더 마음에 들었을까요?
헬스장마다 가격이 엄청 차이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봤던 헬스장에서는 한 달에 보통 한 6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데 비해서 여기에 스포 애니 헬스장은 한 달에 보통 2만 한 3천 원 되나요? 결국 절반 가격보다 더 적은 가격으로 저쪽 헬스장보다도 돈도 저렴하고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운동복 같은 것도 매번 가면 땀을 흘리면서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운동복도 대여해 줍니다. 매일 빨아서 깨끗하게 새것처럼 말려가지고 깨끗하게 보관했던 것들을 매일 사용할 수 있는데요. 5,500원 들고요. 그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달에 보통 2만 한 3천 원 정도면 충분하게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두 곳 중 한 곳이 가격도 저렴하고 시설도 좋아서 탈북자 김영수 씨의 마음이 그쪽으로 많이 기운 것 같습니다. 탈북자 김영수 씨, 이번에 체력 단련장을 알아보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고 하죠?
우선 달마다 내는 가격이 따로 있는데요. 그 가격도요. 1년을 계약해서 낼 때는 그러니까 1년 동안 계속 하는 것으로 하고 낼 때는 값이 저렴하지만은 3개월이나 6개월 점점 기간을 짧게 단축해서 그렇게 이제 운동을 하느라고 거기다가 신청할 때는 그만큼 가격이 더 비싸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우선 이렇게 길게 잡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좋은 효과도 있다고 보겠지만 또 헬스장 입장에서도 그 사람이 오든 안 오든 관계없이 협의라는 것을 받으니까 결국 이득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달 이용 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장기간으로 이용 계약을 할 경우 이용 요금이 더 저렴해진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된 탈북자 김영수 씨.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데요. 어딘가로 급하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헬스장 좀 다녀봤다는 거죠?
예, 지금은 안 다니는데 한 3년 전인가.
그럼 그 헬스장 다녀보니까 뭐 어떻게 좀 괜찮나요?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한데.
네.
저는 뭐 그냥 너무 운동을 안 해서 좀 하자고 갔다가 버거워서.
그러니까 실상은 좀 시간이 좀 되면서 하면 거기서 다니면 일정한 정도로 이제 저 도움 받긴 받죠. 몸 단련도 되고 뭐.
그거는 근데 프로그램에 따라서 네. 그 트레이닝 코치를 받는지 안 받는지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그 가격이 달라지겠죠, 그냥, 그게?
네, 가격이 달라지죠. 그냥 가서 내가 그 시설 있는 것만 활용한다라고 하면 저렴하고.
네.
1대1 코칭 있어요. 그 트레이닝 해주는 사람.
근데 혹시 기억이, 그러면, 예, 기억이 한 달에 그때 보통 얼마 정도로 내고 다니신 것 같아요?
그거는 3개월 끊는지 6개월 끊는지 따라서 할인율이 있어서
다르죠. 개월 수마다.
예, 예. 그리고 지역마다 또 달라요.
저렴해도 보통 아무리 저렴해도 한 2만 원 정도 그래서 그렇게 저렴 되지 않나요?
2만 원에서 3만 원?
그 정도 되죠. 한 달에 2만 원, 4만 원 정도에서 그럼 뭐 시간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운동하면 괜찮겠네. 뭐 집에서 아무리 해도 거기서 하는 것만큼 안 되잖아. 각종 기기가 많다 보니까 거기는.
그렇죠.
그렇군.
선생님 하시게요?
아니 저도 그래 지금 요즘에 자꾸 살 자꾸 찌고 하니까 동네 헬스장도 알아봤고 지금 그게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그래 지금 혹시 또
그렇죠 저 아무래도 그런 걸 활용하면 좋은데 문제는요 네. 시작은 좋은데 끊기가 있어야 돼요
끊기가 있어야 되죠 맞아요
네 끊기고 나중에 하다 보면 지쳐요
체력 단련장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지인에게 과연 효과는 있는지 요금은 적당한지 꼼꼼하게 확인을 한 탈북자 김영수 씨.
근데 동네에서 한다고 보면 제가 아침 출근하거나 저녁 퇴근할 때 너무도 바쁘다 보니까 어깨 할 수 있겠는지 잘 모르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회사 나가면 점심밥 먹고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그 시간 동안에 회사 가까이 있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드는데요. 우선 내일에는 이제 회사에 나가서 일단 그 헬스장 좀 알아보고요. 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탈북자 김영수 씨 직장 근처에 있는 체력 단련장을 찾았습니다.
네. 집은 서울인데
네.
회사 근처에 지금 좀 시간이 좀 혹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금 한번 들려봤거든요.
네. 보시면 네. 저기 저희가 행사 중인 금액이 이제 월 18,000원씩
월말 8,000원씩요?
월말 8,000원에서 이용이 가능해요.
네.
저기 보시면 저희가 다음 주죠? 네. 네, 다음 주부터 이제 24시간 동안 네. 운영을 하고 어차피 거주는 서울에서 하신다고 하고 네, 회사가 그렇죠. 근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점심시간 중에 오면
네.
거의 공간적인 활용은 아마
다 할 수 있고
거의 다 할 수 있고 종목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헬스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복싱
네.
크로스핏이라고 하는 순환 운동 세 가지.
크로스핏이라는 건 어떤 뜻인가요?
순환 운동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순환 운동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떻든 이자 이야기는 그 다 해서는 18,000원 돼야 되겠네요.
개인만 각각 사용하시면 돼.
직장 근처의 체력 단련장까지 모두 둘러본 탈북자 김영수 씨. 이제는 결정을 내렸을까요?
예, 그동안 동네 헬스장이라든가 또 회사 근처의 헬스장을 알아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제가 일단 결심을 했으니까 가장 시간이 여유가 있고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점심시간 회사에 있는 회사 근처의 헬스장에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적합할 것 같고요. 그래 일단은 1년이 아니라 한 6개월 정도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점심시간마다 가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몸을 단련하고 또 몸에 붙어있는 근육들을 더 이제 정말 든든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을 좀 가져봅니다.
경제가 보인다. 탈북자 김영수 씨가 체력 단련장을 선택하는 과정을 전해드렸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79년 6월 11일 오늘.
잠깐만.
미국 서부 영화의 명배우 존 웨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존 웨인은 1928년 영화의 단역으로 출연하며 배우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존 웨인은 이어 1939년 그가 주연을 맡은 서부 영화 역마차가 큰 인기를 끌자 일약 유명 배우로 발돋움합니다. 영화 역마차는 역마차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위험이 닥치자 서로 하나가 돼 고난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그린 영화로 이는 서부 영화의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후 존 웨인은 40여 년에 걸쳐 존 포드 감독의 영화 아파치 요새, 리오그란데의 요새 등에 출연하며 서부 영화의 대표적인 배우로 자리매김합니다. 미국인들은 192cm의 큰 키에 강인한 인상을 보여준 존 웨인을 사나이 중에 사나이 또는 정의의 투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 웨인은 50대 후반에 암에 걸려 1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결국 1979년 오늘 72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시는 존 웨인의 장례 기간 동안 반기로 개양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2001년 6월 11일 오늘 미국 오클라호마 연방청사 폭파 사건의 범인인 티모시 맥베이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The FBI arrested and charged 27-year-old Timothy McVeigh with the bomb. He was tried, convicted, sentenced to death.
맥베이는 이날 300여 명의 생존자와 희생자 유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독극물 주사를 맞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티모시 맥베이는 6년 전 오클라호마시 연방청사에 차량 폭탄 테러를 일으켜 168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The explosion took away what appears to be nearly one.
맥베이는 1993년 텍사스주 웨이코에서 발생한 한 종교 집단 사건 당시 연방 경찰의 무력 진압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반감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2년 뒤 오클라호마시 연방청사 폭탄 테러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맥베이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결국 맥베이는 2001년 오늘 내 운명의 주인은 나라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비오에이 월드 뉴스.
비오에이 마감 뉴스입니다. 이란이 주변 국가의 단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타르에 비행기 5대로 식량을 보냈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등 7개 나라가 테러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카타르와 외교 관계를 끊었습니다. 카타르에 들어가는 식량의 40%가 통과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카타르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카타르와 단교한 나라들은 자국 내 카타르인들에게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편 이란 항공 측은 AFP통신에 과일과 채소 등 상하기 쉬운 음식을 비행기에 실어 카타르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기당 화물 90톤이 실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항공 대변인은 수요가 있는 한 계속 식량을 보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터키도 카타르에 식량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하마드 가다피 전 리비아 국가원수의 둘째 아들인 사이프 알 이슬람 가다피가 사면된 뒤에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고 영국 BBC 방송이 11일 보도했습니다. 가다피의 유력한 승계자로 알려졌던 사이프 가다피는 지난 2011년 11월에 니제르로 도망가다 붙잡혔고 그동안 진탄 지역에서 반군들에 의해 구금된 상태였습니다. 사이프 가다피의 변호인도 그가 풀려났다고 밝혔지만 안전을 이유로 어디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 소식통은 BBC에 가다피가 과도 정부의 명령으로 풀려났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과도 정부는 리비아 동부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입니다. 사이프 가다피는 지난 2015년에 트리폴리에서 진행된 궐석 재판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리비아 서부 트리폴리는 다른 정부가 장악하고 있고 유엔은 이 정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내전 중 인권 유린 혐의로 사이프 가다피를 수배한 바 있었습니다.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부 장관이 연방상원정보위원회에서 증언하겠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상원정보위원회는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상원청문회에 나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국장 청문회 당시 나왔던 자신과 관련된 질문에 답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법 집행기구의 최고위급 관리인 세션스 장관은 오는 13일 상원정보위원회에서 선서한 뒤 증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증언을 비공개로 할지 공개로 할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션스 장관이 이끄는 연방법무부는 현재 지난 대선 기간 트럼프 진영 참모들과 러시아 정부의 접촉 의혹을 조사해왔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본인도 대선 전에 러시아 대사를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부의 조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 의회 선거가 현지 시각으로 11일 새벽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신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정당인 전진하는 공화국 앙마슈르가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 여론조사 결과 앙마슈르가 1차 투표에서 30%의 지지를 얻어 2차 투표에서 다수당이 되는데 유리한 위치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의회 선거는 두 차례에 걸쳐 치러집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바로 당선되지만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5% 이상의 표를 얻은 후보자 모두 2차 투표에 진출해 최종 당선자를 가립니다. 마크론 대통령의 앙마슈르는 지난해 4월에 창당됐습니다. 만일 앙마슈르가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 마크론 대통령이 약속한 개혁을 추진하는 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프랑스는 지난 2년간 연이어 발생한 테러로 여전히 국가 비상사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일 아프가니스탄 난가하르주 아친 지역에서 아프간 정부군 한 명이 총을 쏴 미군 3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정부 대변인은 BOA에 미군이 현장에서 용의자를 사살했다고 전했습니다. 탈레반 측은 용의자가 아프간 군에 침투한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초기 보도에서는 미군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보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아프간주 헬만드주에서는 미군의 5인 공격으로 몇몇 아프간 정부군과 경찰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났습니다. 한편 아프간 현지 언론은 9일에도 반군 장악 지역인 니드알에서 미군 공습으로 아프간군이 8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 당국은 현재 이 사고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내일 북한은 낮부터 밤사이 북부 내륙 지방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아침부터 낮 사이에는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북부 내륙 지역이 5에서 20mm,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이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6도,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7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BOA 마감 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B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